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열왕기하 23장 보게 되는데요. 23장 중간 정도 보면 이제 16절 거기 정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요시야가 우상과 제단 아주 높은 그 산당들을 이제 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유다의 국경지대 그러니까 베델까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을 한 구절로 요약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삶을 산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베델에서 요시야가 자기가 이러한 일을 하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의 무덤을 뭐랄까요 좀 찾아온 것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그 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더라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게 사실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뭐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뭐겠어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을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교회의 강단에서 또 신학교에서 모독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고요.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흥케 되는 일입니다. 저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16세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 개혁의 물결,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즈빙글리가 주도했던 그리고 14, 15세기에는 존 위클리프,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적 각성 운동들이 17세기 그 웨슬레와 휘필드에 의해서 영국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19세기에는 옥스퍼드에서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 선교 운동으로 이런 것들이 귀결이 되게 되고 이제 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거대한 부흥이 미국에서 DL 무디나 또 찰스 피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본다면 뭐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 김정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조영기 목사님, 뭐 김선도 목사님 뭐 그런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죄송하지만 요즘에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너무 지역적으로 뭐 몇몇 교회들만이 이렇게 좀 성장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들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요시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여러분들과 보게 되는데, 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르러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곧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어두운 때에도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2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흥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죠. 29절입니다. 23장 29절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랬어요. 이게 요시아가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긁어부수름 만든다. 왜 괜히 간섭하러 나갔다가 이 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죽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마지막 때 일어난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전쟁들이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의 통치와 또 폐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아스는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올바르게 좀 행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그러나 그렇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김, 여호야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34절로 37절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된 백성들 각 사람의 심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뭐 전쟁에서 지니까 이렇게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로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역사상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이때 바벨론이 유브라데강 동쪽에서 커다란 세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신하여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바벨론은 애굽을 정복하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아마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토록 무서운 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거룩한 성전이고 그 백성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없이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없이도 잘 지내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 24장 또 25장 이렇게 나누면 아마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26장 24장 25장 이렇게 나누고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양 함께 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열왕기 하를 보고 있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가시면 유다 왕국이 포로를 끌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대항하여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역사가 이 유다에 미치게 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더 셀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되나요? 2, 3절 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으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핀 바가 있지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통치 중에 쉐키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후로도 쉐키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므낫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계속되어지는 4절을 보실까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 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뭐 죄를 잊게 지었으니까 또 회개도 안 하니까 용서될 리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요. 그분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면 그 누구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는 뭐 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그늘에 나아가서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5절 6절 봐보십시오. 여호야김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된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데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바벨론 세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대신에 애굽이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랄까요, 좀 반역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으로 그들의 순종을 전제로 해서 용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애굽에도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도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24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의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랬습니다. 이 왕과 모든 귀족들이 이제 그래서 바벨론에 1차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13절로 15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도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이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차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고급 두뇌들 또 그 장이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슬픈 역사겠어요. 계속해서 17절 19절을 보면 그 슬픈 역사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은 두 가지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강박하게 만들거나 말이죠.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든지 아니면 더 멀리 떠나든지 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통을 체험한 뒤에도 그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태양은 양초를 녹이지만 진흙을 굳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똑같은 태양이 하는 것이죠. 24장 마지막 절 2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다가 최종적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3차에 걸친 예루살렘 공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먼저 귀족, 그 다음에 군인으로 쓸 사람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유다의 왕을 삼았지만 몇 년이 못되어 시드기야는 반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최종적으로 유다의 마지막을 이루게 하는데 먼저 이제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것이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이 포위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3절을 보시면 그 4월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요. 그러니까 이 처참한 고통, 참상 이 부분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 가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대적은 성을 파괴하고 군대를 거느린 왕은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이혼했지만 백성들에게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반역자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올바른 말을 한 사람은 그런 반역자가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라더니 아주 깨끗이 그러므로 70년 후에 포로되어서 석방되었던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너무 불탔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땅처럼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계속 뭐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그 땅이 계속 소출을 내어서 거기서 세금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트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다. 뭐 쓸 수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일제 때 보면은 뭐 일제가 그 포탄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뭐 우리 사람들이 우리 그 선조들이 놋그릇을 아마 그 식기로 썼잖아요. 그것을 다 빼앗아갔다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군대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아주 깨끗이 그 모든 물건을 청소하듯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불살라버릴 것들은 다 불살라버리는 것이죠. 모든 보화가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병들을 가지고 이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약탈되고 불타고 쓰레기더미 가운데 묻혀버렸습니다. 역사의 경우를 보면은 예루살렘은 모두 27차례에 걸쳐서 파괴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을 한다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밟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니셨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찾으려면 뭐 상당한 그 깊이로 파고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주민으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이 무리들과 함께 내려갔는데 자원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27절로 30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야긴이 석방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월 무르닥은 바벨론 왕이 된 후에 사면을 이제 막 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힌 다른 나라 왕들 그런 사람들에게 궁궐에서 이렇게 살면서 좀 대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야긴은 특별 대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열왕기서의 기록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아주 그 늙은 다윗의 마지막 후손에게 베풀어진 친절로 끝나는 것은 어찌 면에서 보면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열왕기 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